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무엇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under와 서다를 뜻하는 동사 stand의 복합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또한 그 사람보다 더 밑에 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 있는 위치가 바르지 못하면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misunderstand입니다. miss라는 동사는 무엇을 잡거나 닿지 못해서 놓치는 것, 무엇을 보지 못해서 지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워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iss라는 동사는 나와 내가 잡아야 할 것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버스를 놓쳐 그 버스가 떠나게 되면 나와 그 버스가 있는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골프에서 공을 미스샷 하게 되면 그 공이 내가 원했던 위치와는 다른 곳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립거나 과거 좋았던 시절이 그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그 시절이 내 곁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다, misunderstand는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오해하면 다시 듣고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가 진리나 인생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최고 관리자이자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이 바로 죽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드겼습니다. 즉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해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의 위치, 바른 곳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귀족 가문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자의 집안이나 거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가문이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훌륭했던 점 중에 하나는 늘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왔을 때 이새는 아들 8명 중에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모두 불렀지만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7명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계속 가로젓기만 하셨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충격적이게도 이새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의 생각에 내 아들 중에서 혹 누가 왕이 된다면 다른 아들은 다 가능할지라도 막내는 불가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과 그 목적이 무엇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가족들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대화, 다른 분위기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나는 오늘 양떼를 치러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목리를 부리거나 나도 집 안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는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연례 행사와도 같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국가의 영토를 넓히고 국고를 채우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궁에 있던 다윗의 눈에 빨려 들어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길게 잤다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목욕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증거합니다. 고대에는 가장 큰 건물이 왕궁이었습니다. 임금의 거처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왕궁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거닐었던 옥상과 여인이 목욕했던 곳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해가 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욕을 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시력이 0.2에서 갑자기 2.0으로 아니 20.0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거나 그에게 고배율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음에도 심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마음속으로 이미 그 여인을 데려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대제사장이 발급해 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회당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도를 추종하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박해하는 반대편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내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위치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니까 그 자리가 조금도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군인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실제 거리상으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갔다고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예수님을 낚아채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헐크처럼 힘으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언맨처럼 특수한 수트를 입고 있어서 군인들의 칼이나 창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가 멀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였습니다. 특히 그 나라는 자신이 요직에 앉아있는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탈기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자신의 심리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본문에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성전 수비대의 사병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희롱하다는 어른이 어린 아이를 속여서 원하는 것을 빼앗거나 상대를 비웃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난감이나 놀이개감 정도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때리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입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롱하고 때렸는지 64절과 6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피부가 찢길 정도로 매질하고 명령하기를 정말 당신에게 초능력이나 신통력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도 누가 때렸는지 알아야 진짜 선지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멸감을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만약 수백 명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한 가수에게 뜬금없이 노래 한 곡 해보시죠 라고 말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하지만 자기는 잘 아는 노래 제목을 그 가수에게 알려주고는 당신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라고 하는데 이 노래 한번 불러봐요.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게 라고 말한다면 그 가수는 몹시 모욕당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에 이력서를 비롯하여 여러 제출 서류를 내고 최종 후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청빙위원 몇 분이 찾아와서 대화 중에 성경 구절을 갑자기 읽어주고는 즉석에서 10분 동안 설교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모멸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멸감은 저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요구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이 다루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사람들이 행한 것은 단순히 한 인간에 대한 희롱과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생명에 대한 희롱과 폭력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희롱과 폭력이었으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희롱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6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자마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회 즉 산헤드린을 열고 거기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 역할을 한 산헤드린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재판을 밤에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끌고 온 것과 그때까지의 신문은 모두 다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67절에서 6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라고 말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죄로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한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대의 중동이나 소아시아의 왕들이 앉았던 의자 중에는 소파와 같이 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신하가 그 나라에 큰 공헌을 했을 때 왕은 그 장군이나 신하를 불러서 자기 옆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는 왕과 친구로 왕과 동급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신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70절과 7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마침내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0% 아니 마이너스 100%인 것을 확신하고 묻는 말입니다. 또한 만약 이 질문에 당신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사형 선고에 해당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본래 사실 그대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완전히 딱 걸렸어 라는 의미로 이제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진리와 생명이 있는 쪽이 아니라 욕망과 바르지 못한 전통, 세속적 가치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실체이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하도록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은 진리와 생명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의 작품 중에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체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실존극입니다. 그 작품의 배경은 체코의 외딴 곳에 있는 여관인데 그 여관 뒤쪽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 아래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어두웠습니다. 그 여관은 마르타와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그들의 소원은 햇살이 따뜻하고 바다가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도 하나 있었지만 20년 전에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녀는 아들이 그 따뜻한 나라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모녀는 따뜻한 나라로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관에 혼자 투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고 돈과 소지품을 챙긴 후에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진 사람은 강 아래 댐 수문에서 발견되어 실족사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얀 또는 장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마르타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얀에게 저예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자 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저예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고요. 저는 아내와 같이 바다가 있고 태양이 빛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겐 당신들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는 내가 저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는 숙박부에 가명을 쓰고 38살 출생지는 보헤미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권을 건네주었지만 그때 등장한 늙은 하인 때문에 보지 않고 되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르타에게 저 손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인다며 오늘 밤에 죽이지 말고 하룻밤만 미루자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 밤에 해치우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후에 야는 마르타와 자신이 사는 나라, 따뜻하고 바다가 있고 노을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르타는 늘 비가 오는 칙칙한 유럽을 떠나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마르타는 홍차를 들고 왔습니다. 얀이 주문하지 않았다고 하자 마르타는 늙은 하인이 잘못한 것 같다며 둘러대고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얀이 오히려 잘 됐다며 그 차를 마셨습니다. 그 후론 홍차에 들어있는 수면제 때문에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는 침대에 쓰러지며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내일 마리아와 같이 바로 저예요 라고 말해야겠어. 모두들 다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마리아의 말이 오라. 아, 모든 것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이 밤이 싫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와 마르타가 등을 들고 들어왔고 늙은 하인이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개입하기 싫다고 했지만 마르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마르타는 야한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세고 호주머니를 뒤져서 모든 것을 다 꺼냈습니다. 그때 여권이 땅에 떨어졌지만 두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늙은 하인이 주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얀을 강으로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하인이 건네준 그 여권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지난밤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피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강물에 스스로 몸을 날렸습니다. 후에 마르타는 야네 아내 마리아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혼자 방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당신들은 그를 죽일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라며 절규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마리아의 울부짖음으로 이 희곡은 막을 내립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황막한 땅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과의 대화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그렇습니다. 이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당신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했던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리아는 남편 얀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저예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바다가 있고 태양이 빛나는 나라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들과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던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그 나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여권은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호주머니에 든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더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곳입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지 못하고 설령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된다면 영원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주님께 투사하여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더 넓게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해 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과 가정, 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다윗,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택하신 바울도 처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넓게 이해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에 고향과 가족과 친인척을 찾을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해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을 목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